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내 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하늘의 선물, 오직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성경은 또 아직은 내가 알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주로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읽고 들어서 익숙한 구절이 나오면은, 아, 이것은 내가 뭐 알겠다,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읽기가 쉬운데,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많이 들어왔던 거, 생각했던 거, 내가 아는 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안다고 여기는 그런 구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앞서게 되죠. 이건 내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만이 좀 그 의미를 알려고 깊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내가 알겠다 이래 버리면은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항상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말고 어떤 다른 의미는 우리가 찾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볼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40절에 이제 그 말한 대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한 뜻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제자를 영접해라.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 그런 그 뜻으로 이제 쉽게 그렇게 다가와지게 될 겁니다. 또 41절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제자를 영접하는 것, 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의인을 영접하는 것, 이러한 얘기를 얘기하고 또 결국은 이제 그렇게 영접하면 상을 받는다. 또 그런 뜻으로 이제 또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42절 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이제 구절일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또 여러분도 다들 생각한 바 있을 거예요. 작은 자는 다른 말로 소자, 소자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자를 영접해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런 그 신자 사람이 소자, 가난한 사람을 쉽게 생각하죠.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상으로 갚아준다, 상을 잃지 아니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또 생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다 연결해 보면은 이제 제자가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전도를 받고 제자를 영접한다, 쉽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어서 그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상받는 일이다, 구원받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윤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그 내용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작은 자를 돕고 섬기면은 하나님께 결국은 상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하면 전혀 그 근처에도 가지를 못하는 전혀 다른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건 뭐 알고 있다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꾸려면 결국은 이 성경 해석이 이해가 전혀 삼층포로 빠져버릴 확률이 굉장히 그 많다는 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 내가 이건 알겠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모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바대로 다가와지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내가 어떤 깨달음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이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생각 다 접어버리고 아 이건 내게 오늘 또 무슨 말씀으로 다가올 것인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또한 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항상 성경 볼 때에 아무리 익숙한 구절이랄지라도 내가 이건 이해가 되고 안다는 그런 생각을 져버리고 전혀 모른다는 백지의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뭘 얘기하는가 항상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는 항상 그런 그 자세가 있어야 그 여러분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40절에 보면은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대접을 하며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대접이 이제 그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뭐 전도를 하면은 그 전도했을 때 반응은 나 안 믿겠다는 거라고 그래 내가 믿어보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사 예수를 믿겠다 해도 전도를 내가 그래 내가 믿겠다 이런 반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도한 사람을 대접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일은 거의 그 드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사람을 영접할 때는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아주 위에 있는 나은 사람이고, 어떤 그런 기준 속에서 잘 판단하고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혀 그 가치가 없고, 별것도 아니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나보다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을 영접한다는 그런 일은 없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일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때에 그 사람을 영접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자를 영접한다는 그런 얘기는요, 단지 제자가 전한 복음을 내가 받고 예수를 작정하고 교회를 나온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가 전한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작정했다. 그걸 가지고 야 제자를 영접한다. 이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도 보이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보는 제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간주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제자를 영접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 그 신을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영접하는 그 문제가 단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작정했다는 그것 가지고 해결되기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교회를 나오는 그것 가지고 야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을 영접한 게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렇게 간주가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고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그것이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겠지만은 영접이라는 그 말한 대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이거는 유치원생한테, 아니 대학생한테 1+1이 뭐냐 뭐 그런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십 년 교회를 다닌 분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참 신뢰가 되는 걸 제가 알면서도 신뢰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내가 교회도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이 팍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해도 그건 어쨌든 내 생각, 내 느낌이에요. 그것은 내 고집이지, 내 말이지. 성경대로 해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접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않겠습니까? 네가 고집 부린다 해가지고 그게 영접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성경대로 제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제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도 제자를 영접해야 돼요. 자꾸 얘기가 뭔가 좀 사늘한 것 같죠?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는 지금 우리들인데, 우리가 영접해야 할 제자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자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돼요.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십시오. 어떤 얘기인가? 여기 등장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낸받았는가?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이 제자들은 돈이라고 하는 건 한 푼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보낸받았습니다. 옷도 두부로 또 아니고 신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런 상태에서 보낸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 온다면 제자들은 전혀 영접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상거지니까 뭐 영접하고 뭐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그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나가서 사람에게 영접받을 그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의 그런 가치는 어쨌든 돈으로 결정이 됩니다. 돈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영접할 가치가 돼요. 2004년도에 국립국어원 그 사전에 등록된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VVIP라는 거. 그 말이 2004년도에 등록했어요. 정식 단어로. VVIP라는 건 VIP, 기빈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백화점이나 명품업체에서도 이제 이 VIP 고객 말고 VVIP 고객을 따로 작성해서 관리한다 그래요. 그 VVIP 고객은 1년에 구매력이 1억 이상 됐을 때에 이제 VVIP 고객이 되고, 그 사람 대한민국 내 1%의 사람에 해당합니다. 1%만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1년에서 어떤 그 백화점 물품 구매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군가 모르겠는데 9억이 넘었다고 했어요. 9억. 9억을 백화점에 썼으면 그 백화점 볼 때는 엄청난 그 고객이죠.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손님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에 돈을 얼만큼 소비해 주냐, 여기에 따라서 백화점에 보낸 사람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VVIP 고객 대접받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하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윤리와 양심이 힘이 된 세상이 아니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분도 뭐 사면을 받은 것도 결국 그 갖고 온 돈 때문이 아닙니까? 돈이 힘이거든요. 아, AOC 그 의원이 된 배경에도 결국은 돈에 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IOC 의원이 자꾸 그 이혼양부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할 힘이 된다. 그걸 얘기해주니까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강원도 교민들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만 갇힌 사람이니까 죄 사면하자 말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 말립니다. 법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아주 그 죄를 지은 사람이고 사면하면 안 될 사람인데 강원도민 보낼 때는 사면해가지고 우리의 그 강원도의 유익에 그 국익에 도움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풀어주란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양심 윤리에 백날 뜯어와도 그런 사람이 힘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영접받는다면 뿐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제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보냄받단 말이죠. 영접받을 만한 그런 그 값어치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뭐였습니까? 뭘 줬습니까? 몽땅 잊어버렸습니까? 걷는 것잖아요, 걷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더러운 기술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 권능을 줘서 그걸 하나 달랑 줘가지고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면서 단지 병 고치는 권능을 그거 달랑 하나 받아가지고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런 제자를 영접한다? 그러면은 그 제자에게서 뭘 받다는 겁니까? 권능을 받다는 얘기죠. 그 제자를 가치 있는 그런 인물로 봤기 때문에 영접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제자에게 가치 있게 볼 건 아무것도 없어서 권능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에게 주어진 권능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들이 제자를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준 권능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만 갖고 있는 그런 제자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난 당신 돈 안 본단 말입니다. 너 권력 안 본다. 난 당신 주어진 권능. 난 그걸 볼 뿐이다. 그게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난 당신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를 영접해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주를 영접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 병고친 권능은요, 사실 실제 병고친다면 놀라운 그 기적이죠. 힘이죠. 그런데 그 병고친 권능이 또 이게 모든 사람의 가치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가치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죠. 병 고치는 권능은 병든 사람에게만 가치 있는 것으로 얘기진단 말입니다. 저 어디 저 지리산 한 구석에 뭐 암 환자 고치는 그런 도사가 있다 갑시다. 그를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찾아갈랍니까? 상금 먹고 물건 내 돈 써가 누가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요 아무도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암 걸린 사람, 병든 사람 그 도서를 찾아 고침받겠다는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에게 그 병 고친 놀라운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은 그것도 역시 가치 있게 안 봅니다. 병든 사람만이 그 권능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2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병든 자에게만 자기의 병을 아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준 그 권능이 정말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권능인 제자를 영접한다 그 말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보냄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에게 있는 권능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 제자를 영접할 사람은 뿐 아닙니다. 자기가 병들었다. 내가 병자다. 내가 부 부정한 자가 내가 더러운 자고 네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걸 아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 영접할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불의함과 악한 그 죄를 아는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 권위 그걸 얘기하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는 그런 분임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죄를 영접하는 것은 나에게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총이 가치 있게 다가오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불의함과 죄를 아는 그들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권능이 주어진 제자를 영접해 드린다는 얘기는 단지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권능, 용서의 은총을 보면서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게 그 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전하니까 뭐 믿고 할 때 교회에 나왔다. 전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진 권능의 가치를 알아채야 되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게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주를 영접했으니까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증거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라겠죠. 눈에 보인 제자가 아니고 그 제자에게 주어진 금융 가치 그걸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내가 불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용서의 은총에 정말 큰 가치 있는 거 다가옵니다. 나는 그 용서 앞에는 고개를 세우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제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간주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평생 엄마 뱃속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지자나 의인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에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꼭 신앙이 엉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신앙이 엉망일 때 선지자를 보낸다면은 그 뜻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신앙이 엉망인데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잘하네 잘한다 이렇게 하려고 만무하지 않습니까? 죄를 책망해서 그를 돌이키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고 멋있게 책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영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쫓아내고 죽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죄를 책망하라니까 그게 듣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고 싶기도 하고 성공해가지고 평생 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도 하고 다 자기 살고 싶은 세상이 다 따로따로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세상을 내가 살고 싶은 세상 그걸 내가 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걸 죄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듣기 싫어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처럼 우리의 어떤 악한 것, 죄의 불의 이런 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선지자를 영접을 한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접한다는 게 선지자를. 그 뜻은 하나입니다. 내가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생이 악이라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살고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살게 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남아지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이름을 선지자 영접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세상 그걸 포기하고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한 세상 그 세상을 내가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도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의인 앞에 내가 죄인됨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령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노아를 의인 세워놓은 것은 노아를 세워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악함을, 죄됨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이 뭐였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그 땅은 노아의 방주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악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땅에 심판 없다 말이죠. 간주해버린 거, 심판 없다 엉터리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럼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노아시대 사람들의 죄였다, 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노아 방주를 보면서 야 우리가 심판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을 하면서 노아 앞에 나오는 것이 의인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영접이라는 그 말 안에는요. 세상이 가치 있게 보는 것 그것 말고 전혀 다른 가치를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도 의인을 영접하는 것도 선지자에게서 의인에게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봤기 때문에 영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가치 있다 여전히 내 생명이 가치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내 죄를 책망한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의인도 영접하지 않죠.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는 빈털터리에 그 제자를 영접해 드린다고 하는 그것도 세상에 전혀 보지 못하는 참된 가치를 그 제자들에게서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치 있는 게 뭐였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이고 그 권능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병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신호예요. 단지 육신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물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을 그 모든 저주와 심판서 건져주는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용서의 그 은혜가 우리를 심판과 저주에 해방시키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덮여진 겁니다. 그게 주의 권능입니다. 용서의 은총이 우리를 저주와 심판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덮여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를 덮고 있는 건 주님의 그 권능, 용서의 의미와 가치 그걸 과연 아십니까?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주신 것도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보여줄 수 있는 권능이었어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제자를 영접한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42절도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42절 다시 보면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고 상을 지 아니한다. 작은 자 중 하나라. 다른 말로 소자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한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1번 가난한 사람이다. 2번 제자다. 누구예요? 네, 제자입니다. 찍기 잘한다 찍을 수 있어요. 아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했으니까 왜 제자인가 몰라도 아 답은 2번이다.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머리 있겠죠. 제자가 작은 자인데 결국은 그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아니한다. 이건 단순히 제자를 대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이 거주했던 그 지역은 사막지역이죠.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이 거주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인데 그래서 물은 정말 생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물이 귀한 그런 곳인데 그 물을 그 냉수 한 것을 제자에게 준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같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명수를 내놓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걸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는 것은 정말 이 작은 자를 작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목을 죽이는 냉수 생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그런 면대로 봤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봤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도 제자를 영접해야 그게 예수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 제자가 지금 믿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죄를 영접하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제자에게 준 예수님의 그 권능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저주에 건지시고 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세 은총을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게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세 은총을 정말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은요 이 땅의 것을 사용해서 이 땅의 것으로 나를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아 그게 바로 악이구나는 것,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정말 주님의 용서에 내 모든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흔적이겠죠. 증거물이겠죠. 신자도 세상에 보낸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땅에 보내실 때에 여러분께 주신 건 돈이 아닙니다. 제자와 똑같이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줘가지고 여러분께 보냈습니다. 세상에 볼 땐 전혀 가치 없는 거,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걸 줘가지고 여러분 땅에 보내신 거예요. 신자는 여기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더 부자로 만들어줘가지고 보내시고 성공해서 힘있게 만들었어. 좀 권력도 줘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지. 이 꼴이 뭡니까? 이런 불평할 수가 없는 게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 있게 보면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가치는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자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예수를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상인데 근데 그러한 것은요 결국은 예수가 뭐고 나는 내가 살 것을 그냥 포기 못하겠다는 그런 고집이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세 은총이 가치 있게 보긴 하겠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크게 보이는 것이지 정말 용서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정말 작은 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사람으로. 그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내게 정말 귀한 물, 나갈 수가 없는 건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용서하시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또 간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신자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 정말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 그 권능이 우리 돕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은혜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 버리고 그래서 용서가 감사가 되는 그런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한 신자로 우리가 세상에 평생도록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게 정말 우리의 무한한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이 땅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 비밀을 정말 우리만큼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42절에 그 사람이란 그 말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작은 자,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사람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제자들이 보낸받은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권능을 줘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들은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권능의 가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것 때문에 제자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의 상에 참여하게 돼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세워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보내을 받았고 이 세상에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자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찾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용서의 그 은총,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것 대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신자로서 할 일을 다하는데 부족하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보냈고요. 전에 얘기한 대로 신자의 할 일을 그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은 주님은 돈을 몽땅 줘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권력이 필요하다면은 권력을 줘가지고 보냈을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우리 재능이 필요하다면은 재능을 줘가지고 보냈을 거예요. 정말 세상에 떠받들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사람 만들어가지고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달랑 병 고치는 본능 그것 하나 줘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버린 것은 너희는 그것만 가지고도 네가 준 권능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네가 너희를 보낸 네 일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자가 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를 저주에서 구출하시고 심판서 건전의 용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의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 용서 은총이 가장 가치 있는 법에 우리 마음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주에 갇힌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발 좀 주님의 용서를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용서의 은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발로 밟고 가볍게 멸시하는 좀 어리석은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그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건희의 그 회장의 모든 일을 사면돼버려야 간단해요. 사면돼버려요. 미뤄진 게 아니에요.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용서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면돼버리고 죄 없다. 선행이 돼버린 거예요. 신자란 바로 그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가 이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심판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존귀한 것인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가치 있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끝나고 용서가 죄인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의가 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신자야말로 용서의 권능이 덮여있는 그 신자야말로 가장 존귀와 가치있고 보배로운 것을 그런 간증이 왔구나. 그들이 정말 정말 성공한 그런 인생들이었구나가 바로 만천에 드러나지게 되는 겁니다. 신자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때가 이르러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때가 이르기 전 이미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신자인 것이고 그래서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을 때에 그 누군가가 그 가치를 보고 깨닫게 되고 죽게 나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 있는 주님이 여러분께 주신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잃지 마십시다. 놓치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 우리가 좀 나아가자는 거예요.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의 은총이다. 세상 누구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을 내뱉는 고백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용서로 사는 신자야말로 세상이 볼 때에는 작은 자입니다. 진짜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가치,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 길에 함께 참여한 자가 있게 됩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보는 것이 기쁨이고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기독교인 돼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용서의 은총의 가치를 알고 그 용서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모인 게 돼야 되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 안에서는 이 땅에처럼 세상 것이 가치 있는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자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는 것은 용서로 서로 기뻐하는 그런 참된 교회됨. 주님이 용서로 서로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교회됨. 그게 나오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은속교회 뭐 지금까지 있으면서 18년째입니까? 몇 년째입니까? 참 오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교회 표라는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게 뭐 필요한 만든 게 없는데 어려운 제가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슨 바람 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합니까? 참 제가 이제 할 말이 제가 할 맛이 안 납니다. 달력 안 봅니까? 제가 주보 앞에다가 그 표를 적어놨는데 이 인쇄소에서 뭐가 잘못인지 그 글이 한번 검은 줄로막이 나왔어요. 원래는 그 마이트 밑에다가 표를 제가 딱 적어놨는데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 감사는 교회. 이게 제가 정한 표입니다. 참 멋있다. 뭐라고요? 네,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 감사되는 교회다. 올해는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용서 안에서 세상이 그 맛볼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그 감사 그런 걸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옵시다. 한 해만이 아니고 평생토록 그런 걸로 나가는 게 그것이 신자 가오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기쁨이 되어지고 용서 감사가 되어졌어.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주님의 용서 그 하나 때문에
가치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 하루가 되어지고 평생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깊이 잠겨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가치 있게 보지 아니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준 권능, 용서의 은총, 거기에 우리 앞에는 정말 가치 있는 귀한 것, 보배로운 것으로 다가와지게 하시옵시고, 저희는 그 주님의 용서 아래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자된 길을 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